사무엘 하 6장 6, 7,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된 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벨에서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설교 제목은 다윗과 벨에서 우사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항상 옳은 길일까? 요즘 내비게이션 교통정보가 3, 4년 전보다 아주 신뢰할 만큼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내일 운행 소요 시간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끔은 내비가 알려주는 지름길로 갔다가 최근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비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치우고 간다? 그거는 안 됩니다. 표지판은 순한 의도를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내비가 알려줬는데? 아,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설치된 그 표지판은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닥치게 될 본문이에요. 반드시. 제 삶 가운데도 몇 번 일어난 일이고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래 신앙 생활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다소 불편함을 일으키고 영적인 의문이 생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죠. 그것은 아직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전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레이하게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그레이하게 회색 지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즌에 다루시는 영역일 가능성이 많다. 오늘 같은 본문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정말 쉬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준비 작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 성읍 캐피탈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그 전까지 이름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 궤, 법 궤, 하나님의 궤 라는 물체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서쪽에 떨어진 어떤 곳에 수십 년간, 적어도 50년 이상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다시 백성들의 중심인 수도성을 캐피털에 모시려고 하는 거 얼마나 선한 동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정예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금, 비파, 소고, 소고는 탬버린이죠. 그리고 징 같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대축제 분위기 가운데 이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금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심벌즈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궤를 모셔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적 축복이 이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풍요, 승리, 평강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를 위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정병 3만 명을 동원하고 아니 궤를 옮기는데 한 20명 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근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인원이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의전이자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온 힘을 다하여 이 폭발적인 환희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쏟아부은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또한 와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은 사람이면은 여기 오면은 불편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한 문서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너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약궤는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 언약궤에 쓰일 나무는 목재는 이러한 나무로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이러한 규격에 바깥을 싸는 어떤 것은 금으로 이제 그런 지시를 하나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 일을 운반하는데 섬겨야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규례를 주죠. 우리는 3만 명이 동원되었고 여기 우사와 아히요라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동원되었고 새 수레,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수레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서 온갖 악기 동원하고 열심과 노력을 우리는 응원하지만 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들, 그 규례들을 읽을 때 이게 맞나? 그래도 되나? 500년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는 이렇게 운반해야 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년이 지나서는 그냥 무시하고 운반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심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혹시 그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동일한 내용을 역대상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 하는 다른 시대에 적은 성경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겠죠. 세 번역으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십시다. 유괴를 옮기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그렇게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남쪽에서부터 하맛 의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르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웃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하며 수금과 금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언약궤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유다의 바알라. 유다의 바알라와 기란 여아림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여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의 집에 이 궤가, 이 거룩한 상자가 모셔들어졌단 말이에요. 한 50년 이상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과 3만 명의 행렬이 계획했던 이 총 여정은 15km 정도인데 도보와 수레로 하루 꼬박 걸리는 일정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큰 사고가 이제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 6장 7,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소가 이끌고 우사와 아히오가 진행시키는 가운데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기쁨의 축제가 갑자기 비극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최선을 다한 열심을 완전히 가라앉는 폭군 같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군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기록입니다. 갑작스런 비극에 다윗도 충격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뭐라고요? 다윗이 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하여 이것을 그리고 다윗에게 타올랐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이하르 르 다윗 분하여. 오늘은 그냥 성경적 뭐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이거든요. 다윗. 다비드. 이게 러는 뭐뭐에게, 다윗에게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그리고 타올랐다. 뭔가 이게 불타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타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의 외부,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갑자기 소들이 뛰고 그래서 궤가 그 움직이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침을 당해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 현장에서 즉사해요. 그것을 보고 한 1분 전만 해도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던 다윗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내부에서 불이 붙듯 타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끔찍한 죽음으로 연결된 것에 대한 고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외와 열심을 다했는데 왜 그것이 재앙이 되어야 되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 맞나? 라고 하는 모든 계획이 이제 극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부 다 모였다고 돼 있어요. 3만 명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이 일을 위해서. 거기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 국가 지도자들, 뭐 마을의 장로들, 그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러한 체면과 영적 권위가 공개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욕감, 좌절감, 당혹감, 분노, 그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감정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날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늘상 하나님이 좋아야 돼. No!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지지하고 이제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유다 지파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설득하셔서 헤브론에서 지내던 그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확신에 차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을 지지하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길을 지지하고 복을 부어주시는 신적 존재를 넘어선 인간의 열심이나 선한 의도로 통제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던 소가 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두 마리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소들이 왜 타작마당에서 뛰었을까? 우연한 사고였을까? 의도적인 사건이었을까? 산길이나 비탈길이 아닌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나타내요. 어떻게 아는가? 사무엘 하 6장 3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위치해 있다고 명시해요. 수십 년간 산에. 산에서 지금처럼 도로가 닦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와요. 아비나답의 집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그림을 이제 AI에 부탁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아비나답의 집이 이게 있는데 지금 잘렸군요. 위쪽에 예루살렘의 City of Jerusalem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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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5km를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Ancient Road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나컨셔 Stretching Floor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려오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이 도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레가 바퀴가 아니라 수레로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뛰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가장 평평하고 안전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근데 왜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 왔을 때 나고원의 타작마당 가장 평평한 곳에 왔을 때 소가 뛰었을까? 울퉁불퉁한 고지대가 아니라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동물들은 천상의 존재들의 임재를 느낍니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못 볼 때가 있죠. 아마도 이 소들이 이때 어떤 존재의 임재, 칼을 들고 선 천상의 존재라든지 그 임재,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갑자기 가다가 본능적으로 움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수레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히브리어로 고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평평한 곳. 왜 하필 그곳인가? 안전지대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열광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거룩한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만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궤 자체가 만들어질 때 꿰체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꿰체를 옆에 세워놨다가 운반할 때 이렇게 꿰는 게 아니라 꿰체와 언약궤가 같이 일체가 되어서 보관되어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고핫, 고게임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쪽에 피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거든요. 고핫 쪽에서만. 그 사람들이 고핫 출신의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괴를 손대면 안 됩니다. 일체를 올려서 어깨에 미는 거예요. 과거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괴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규례에 대해서 모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쪽에 왔는데 역풍을 일으키네. 사람들이 많이 죽네. 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전리품으로 노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터치 안 하셨죠?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를 것을 하나님 아셨으니까. 그래서 강구하십니다.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아비나달의 아들들이 소가 끄는 수레를 몰게 하고 또 사람의 어깨가 아닌 수레를 사용한 것. 하나님께서 타작마작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하고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여기서 와해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고 그 옮겨진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소식이 보고 형식으로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복이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이 언약궤 때문에 복이 임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을 다윗은 복으로 뒀습니다. 다윗 왕의 이 보고가 들어가자 공포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결심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비로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됐음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던 그 인간적인 열심을 중단합니다. 열광을 중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 가운데 이전의 공포와 분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외감 가운데 그 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우리가 규례대로 according to the proper order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치밀한 순종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역대상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쳐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2절에는 율법을 연구하여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놓을 수 없다는 핵심 규례를 선포합니다. 12절에는 레위 자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앞에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두 형제를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합니다. 레위 자손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궤를 메어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얻게 메니라. 베레스 후사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정비됩니다. 이 베레스 후사 사건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41년, 42년 이렇게 되어가면서 베라벨 일이 다 있었는데요. 변화의 책을 다 읽었고요. 성경에 대한 세계관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정말 많이 일어났고, 이 베레사우스 사건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개인적으로. 라트비아 선교 중에 199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펜사콜라에 있는 브란스빌 교회에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한 오순절 교회에 수십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998년 그쪽에 개인적으로도 뭐 사역적으로도 좀 도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 시기였기 때문에 꼭 갔다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그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래 서서 정말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 지역 경찰이 줄을 통제할 정도로, 제가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 혹시 반영이 안 됐나요? 제가 갔을 때는 어쨌든 줄을 섰더랬어요. 이게 여기서 그 거리가 수십 미터예요. 막 100m가 되려나? 수십 미터 저기까지. 한 2시간 전부터 이렇게 막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입장하는 것이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목회사 컨퍼런스가 따로 열려서 약 한 300명의 선교사 목사들이 이제 그쪽에 와서 부흥의 현장에서 보고 낮에는 컨퍼런스에 행하고 그렇게 진행됐단 말이죠. 이 기간 중에 낮에 메시지를 특별히 전하고 또 목회자들 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 그 부흥의 그 주역이었던 이벤젤리스트 스티브 힐 목사님도 거기 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목회자들 그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꼭 같이 아내와 같이 다니고 여자 성도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지 말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 98년 당시에 어느 정도 지키고 있던 원칙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 성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가왔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낮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조그만 옆방에서 메인 홀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 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사님 이름이 데이빗 레이븐힐이었습니다. 데이빗 레이븐힐. 30분 정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제가 전했던 이 베레사우스 사건이었어요. 이 데이빗 레이븐힐은 이분 자체가 기도, 부흥,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제가 이분 아버지가 지은 그 책이 한국의 나침반사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그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나 그 부흥을 열망하는 그 개인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너무 불편했던 책이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한 3분의 2쯤 읽다가 집에 치워버렸어요.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아들, 그 부흥운동가가 20세기의 그 선지자로 불리는 레너드 레이븐힐이었어요. 그분이. 그분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의 생일을 다룬 자서전을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레너드 레이븐힐 그분의 아들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도 1942년이니까 나이가 많죠. 그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 레너드 레이븐힐 아들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노트에다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10분쯤 지났을 때 전기가 감전된 듯이 들썩 들리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이번 소리를 높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설교 끝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수해 줄 줄 알았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뒤로 뒤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 20, 3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가지고 막 카펫 깔린 데다가 이제 그쪽은 강대상 뒤로 그 무대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 담석증이 있어서 언제 이 담석증이 다시 재발할까 싶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여행 중에 담석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불편한 가운데 컨퍼런스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뭐 그 담석증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옆에 있는 그 목회자들도 뭐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그 내 타작마당이 오늘 여기다. 내 타작마당이 여기다. 내가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발걸음을 멈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그게는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나의 열심과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해온 것 용서해달라고. 이 사건 이후에 만났던 책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읽고 있는 그 릭 존의 목사님이 지은 파이널 캐스트라는 책이에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열심과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해온 것을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전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막 그 무릎에 그리고 카펫에 막 제 콧물과 눈물이 막 분별이 되었어.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어요. 옆에 누가 있는 건 모르죠. 그냥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등을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인가 그랬더니 저녁 집회에 위해서 청소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그래서 문을 탁 두고 이렇게 보니까 한 3명 정도 목사님이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나왔죠. 하나님이 방문하셨구나. 저에게는 1998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지 있을 때 의외로 선교 프로젝트나 한국에 이러이러한 선교를 하고 또 목표가 있고 저 건물을 사야 되겠고 하는 그 선교 편지를 언젠가 이사하면서 옛날에 썼던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와 진짜 간 크다. 내 생각, 내 염원, 내 프로젝트. 저에게는 그 플로리다의 그 카펫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인지 주님의 열심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수레는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효율성을 상징합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효율성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추진하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막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동기는 의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라고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카펫 위에서 무릎을 꿇고 드렸던 그 기도를 나누면서 이 메시지 맺겠습니다. 주님,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해 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걷는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련하신 타작마당 그 거룩한 경험이 주 백성들 가운데 방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